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1일 새 내각 명단을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일본 지지통신은 외교장관의 압둘라 히안 전 외교차관이 인선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이날 히안 신임 외교장관을 강경파로 분류하면서 이번 인선이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선을 추구해왔던 전임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가 외교 분야에서 강경 노선을 채택했다는 방침이 반영됐다고 전했습니다. 히안 신임 외교장관은 과거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로 재직했으며 지난 2020년 미군 무인기 공격으로 사망한 카셈 슬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이번 강경파 인선에 따라 미국과의 핵 합의 재협상 문제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사회적 통제가 길어지고 백신 접종률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이란 안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AP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8천만 인구 가운데 300만 명만 백신을 맞았다면서 그동안 경제 제재에 따른 빈곤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란 정권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 제재 탓에 통상적 수단으로 백신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며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이 암시장에서 1,350달러에 거래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한 이래 이란에서는 지금까지 400만 명 이상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9만 1,000명이 사망해 중동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확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카리브 국가들의 화이자 백신 83만 7,000명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하마가 39만 7,000명분,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30만 5,000명, 바르바도스가 7만 200명분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기타 카리브 연안 국가들에 돌아갑니다. 후안 곤잘레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선임국장은 이날 발표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종식하면서도 국제적으로 각 나라가 동등한 회복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P통신은 지금까지 카리브 지역에서 총 120만 9천여 명이 감염됐으며 사망자는 1만 9천여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확진자 수가 11일 기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다고 AP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엄격한 방역정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보건당국 관계자는 신규 확진 2,200여 건 가운데 1,400건 이상이 서울 도심에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민 가운데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비율은 전체 인구 5,100만 명 가운데 42% 수준입니다. 중국 문화관광부가 앞으로 국가적 화합을 저해하는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를 수 없도록 했다고 BBC 방송이 11일 보도했습니다. 규제 대상은 종교나 도박, 국가 당정책에 대한 비판과 영토 문제 등의 가사가 담긴 노래들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노래방에 등록된 노래에 대한 검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BBC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이 조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전역 노래방에 등록된 가요는 5만 곡 가량됩니다. 중국 정부가 노래방에 규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에도 중국 정부는 폭력이나 범죄를 조장하는 노래 120곡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1일 미국 내 임산부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실태를 지적하며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CDC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미국 내 임산부 가운데 최소 한 차례 백신 주사를 맞은 비율이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는 아프간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의 점령 지역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은 1조 달러 이상을 썼고 병력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아프간 철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아프간 지도자들은 힘을 모아 탈레반에 맞서 스스로 싸워야 한다면서 미국은 아프간에 중대한 공군 지원과 식량, 장비 등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미군의 임무는 8월 31일 종료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의 한 고위 관리는 탈레반이 현재 아프간 영토의 65%를 통제하면서 11개 지역 수도를 장악하기 위해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 개시에 연일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철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또 북남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 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김 부장의 담회 하루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비난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현한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 문제로 발트의 연안 국가 리투아니아 주재 자국 대사를 불러들일 것이라면서 리투아니아도 중국 주재 대사를 소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어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성명에서 리투아니아가 타이완의 대표처 설립을 허용해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리투아니아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리투아니아가 잘못을 바로잡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우자우시의 타이완 외교부장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대표처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발표에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교부는 이어 자신들은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타이완과의 상호 이익을 위한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및 중앙정보국 국장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 총리 등과 이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오늘 발표한 자료에서 납탈리 베네트 총리가 텔아비브를 방문한 번스 국장과 만나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베네트 총리와 번스 국장의 이날 논의가 특히 이란 상황과 영내 협력 확대 및 심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논의에는 데이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과 예아룰라타 국가안보보좌관 또 심리 메이르 외교부좌관 등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날 논의 전날에는 번스 국장과 바르니아 국장이 별도로 만나 이란 핵 문제와 양 기관이 협력할 추가 역내 도전에 대해 논의했다고 총리실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만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 해운사가 운용하는 유조선 머서 스트리스호가 드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자 이스라엘과 미국 등은 해당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간첩 혐의로 중국 당국에 검거된 캐나다인 사업가에 대해 중국 법원이 1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랴오니성 단둥시 중급인민법원 재판부는 오늘 캐나다인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씨에 대해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스페이버 씨의 재산 5만 위안을 몰수하는 한편 국외로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추방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이버 씨는 캐나다가 지난 2018년 12월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지 9일 뒤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쿠브릭 씨와 함께 중국 당국에 체포돼 2년여간 구금 생활을 해왔습니다. 캐나다는 중국의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쥐스텐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2년 반 동안에 이미 구금 끝에 나왔다며 법적 절차의 투명성이 없고 국제법상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인들 사이에 의사와 간호사, 약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는데 이들의 역할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과 여론조사기관 NORC가 지난 6월에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고요. 당신은 얼마나 어느 정도나 의료진을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의사에 대한 신뢰가 70%, 약사가 75%, 간호사에 대한 신뢰는 79% 등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의료인들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늘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은 지난해 12월 중순이었습니다. 올봄부터는 모든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또 5월부터는 12살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지만 아직 정부가 목표로 잡은 집단 면역 단계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 보건당국자가 연일 코로나 상황의 위험을 알리고 있죠.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독려합니다. 또 유명인들도 홍보 대열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더디기만 한데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그 누구보다도 평소 진료나 건강 상담으로 신뢰를 쌓아온 이 의료인들이 효과적인 확성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또 종교적 이유, 잘못된 정보 때문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설문조사로 파악된 의료진에 대한 높은 신뢰는 정치적 성향이나 성별, 인종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도 그 효과를 높게 보는 이유입니다. 물론 의료진의 신뢰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경우, 건강검진의 필요를 느끼지 않은 젊은 층의 경우, 의료진과 신뢰 쌓을 기회가 적거나 없어서 백신 접종률을 올릴 수 있겠다는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중국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메콩강이고요.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환경 분야 전문 기자 가디언신문의 워싱턴 DC 주재원 에밀리 홀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8월 10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양과 남포 자강도는 오전에만 비 내리고 동쪽 대부분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 남북도, 황해도 일부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양덕, 개성 자강도 그리고 강원도와 양강도, 김책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 쏟아지겠습니다. 삼전과 김영권의 아침 기온이 11도로 떨어집니다. 서쪽 대부분 지역은 18도 이상, 황해도와 평양, 남포, 원산이 22도로 비교적 온기 있는 아침이 되겠고요. 낮에는 삼지연이 20도에 머물고 청진, 선봉 23도, 함흥과 원산을 비롯한 평양, 신의주 29도, 해가 나는 황해도 전역 30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끼었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동해상은 1에서 4미터로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아프간의 여러 주요 도시가 빠르게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얀마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600만 달러를 미얀마 군부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소속 6개 나라가 아프간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추방을 중단하지 말라고 EU 집행위원회 측에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먼저 아프가니스탄부터 가볼까요? 지금 탈레반의 공세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아프가니스탄의 여러 주 주도들이 탈레반의 손에 함락되면서 아프간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10일과 11일 사이 주도 세 곳을 더 점령하면서 현재 탈레반의 수중에 떨어진 주도는 모두 9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지금 주도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탈레반 주도는 모두 34곳인데요. 지난 6일에 아프간 남서부 이란과의 국경 근처인 님로즈 주도 자란지가 제일 처음 탈레반에 넘어갔고요. 이후에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이 주도 8곳이 탈레반에 함락됐습니다.
네, 탈레반에 새로 넘어간 곳들 어떤 곳들입니까?
네, 10일과 11일 탈레반에 추가로 함락된 주도는 바다크샨과 파라, 바글란주 주도들입니다. 모두 북부 주들인데요. 지난 며칠간 탈레반은 특히 북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불과 며칠 사이인데요. 어떻게 탈레반이 이렇게 빠르게 주도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 현지 의원들과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프간 보안군이 탈레반과 큰 교전 없이 후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크샨주의 한 시의원은 탈레반이 주도인 파이자바드를 먼저 포위하고 대규모 공격을 단행했고 몇 시간 치열한 교전 끝에 보안군이 후퇴했다고 전했는데요. 다른 주들도 이 민간 희생자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 우려해서 더 이상의 교전 없이 도시를 넘겨주고 후퇴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북부 지역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탈레반의 세가 약한 곳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탈레반은 주로 남부를 거점으로 활동해왔고요. 북부 지역은 이 탈레반 정권 시기에도 탈레반에 저항하면서 전통적으로 이 탈레반 영향권이 가장 미치지 못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파키스탄, 타지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북동부의 끝자락, 바다크샨주의 주도인 파이자바드까지 넘어가면서 아프간 북동부 전체가 탈레반 통제 아래 놓이게 됐다고 현지 시의원이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전체의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전체 아프간 영토의 65% 이상을 장악한 걸로 알려졌고요. 11개 주도를 놓고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레반은 그동안 세가 적었던 북부 지역을 먼저 공략하고 이 세력을 확장해서 수도 카불로 진격하는 전략을 취한 걸로 보인다고 주요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프간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프간 정부와 군 당국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아시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지역 군벌들에게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11일에도 이 북서부에 있는 발크주로 달려가서 탈레반의 공격에 맞서서 저항해 줄 걸 호소했습니다. 이 발크주의 주도인 마자르 이 샤리프는 아프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요. 수도 카불과 헤라트 등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탈레반이 빠르게 아프간 영토를 넓혀가면서 얼마 못 가서 아프간 민주정부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미군 철수 계획을 철회 또는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아프간 지도자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우고 자신들의 고국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말을 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철군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은 1조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어갔고 수천 명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30만 명이 넘는 아프간 보안군을 위해서 식량, 장비, 훈련, 공중 지원을 전개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의 평화협상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지리한 공방 끝에 지난해 연말에 양측이 일단 평화협상을 시작하겠다는 합의문을 내놓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다시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면서 양측이 평화협상을 재개하는 게 시급한데요. 파키스탄을 주축으로 미국, 러시아 등이 설득하고 있지만 탈레반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이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얀마 외교부가 11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미얀마 군부가 추진하고 있는 21개 개발 사업에 대해서 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네, 21개 개발 사업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미얀마 외교부에 따르면 이 동물 백신, 문화, 농업, 과학, 관광, 질병 예방 등 관련된 분야를 개발 발전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미얀마 외교부는 이 메콩 란찬 협의체 프로젝트를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이런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네,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이 페이스북에 양측의 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가 중국 정부 대표로 9일에 이 합의문에 서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미얀마 군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등 서방 국가들은 지난 2월 1일에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구금하고 시위자들을 무력 진압하자 군부를 규탄하면서 제재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미얀마 군부와 손잡고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중국은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이 미얀마 군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얀마가 안정과 질서를 회복하기 바란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네. 중국이 미얀마의 가장 큰 교역국입니까?
네, 미얀마 수출입의 약 3분의 1을 중국이 차지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제재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래 미얀마의 대중국 수출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근 10년 새 처음으로 떨어졌던 지난해도 미얀마가 중국에 수출한 규모는 5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최근에도 양국이 여러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국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몇 년 새 미얀마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얀마 정부는 중국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을 개통했고요. 양국은 또 경제 수역, 항만 개발 협력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다른 차원에서 미얀마를 지원하고 있죠?
네, 미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 인사들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이 서방 국가들과 함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0일에도 미얀마 주민들을 위해서 5천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미얀마는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전달되고 또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미얀마에 있는 국제구호단체들 또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의 이 자금 지원 발표는 태국을 방문한 린더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부터 나온 건데요.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긴급 자금은 미얀마 주민들에게 긴급 식량을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 대응, 의료 지원 등에 쓰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최근에 긴급 사태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죠?
네, 쿠데타를 주도한 미나옹 훌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달 초에 과도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스스로 총리직에 올랐는데요. 그러면서 당초에 약속했던 1년 뒤 총선도 더 늦춰서 오는 2023년 8월까지 비상통치 체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이 군부의 강경 진압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는 확연히 줄었는데요. 하지만 1988년 8월 8일 내윈 독재 정권의 한거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이른바 8888 민주항쟁이를 맞아서 지난 8일 미얀마 전국 곳곳에서 군부 쿠데타 저항 시위가 또다시 전개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내 몇몇 나라가 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망명 신청자들의 추방을 중단하지 말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소식이죠?
네, EU 소속 6개 나라가 EU 집행위원회 측에 최근 서한을 보내서 아프가니스탄 망명 신청자 추방을 중단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런 서한을 보낸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 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그리고 독일 등 6개 나라입니다.
네. 자, 다시 말하면 EU 안에 있는 이들 나라, 이 아프간 출신 망명 신청자들을 모두 추방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EU에 들어와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아프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자, EU 6개 나라가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이 아프간인들을 계속 추방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들 6개국은 추방 중단이 아프간인들이 EU로 향하는 것을 독려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서한에서 설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추방이 중단되는 것을 보고 더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EU로 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EU 나라가 최근 아프간 내부 상황을 보고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있었던 대규모 난민 유입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중동에서 많은 난민들이 유럽연합 지역으로 들어갔죠.
네, 당시 100만 명 이상 유입됐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영내 국가의 치안과 복지 체계에 큰 부담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난민 유입을 반대하는 극우파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EU에 망명 신청을 한 건가요?
네, 6개국 공동 서한은 2015년 이래 약 57만 명이 망명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만 4만 4천 명이 신청했는데요. 출신 지역 기준으로 시리아에 이어서 아프간인들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그런데 아프간 정부가 최근 EU에 자국민의 추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네. 아프간 정부가 지난달 EU에 아프간 국민이 망명을 신청할 경우에 당분간 추방하지 말아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안에서 집을 떠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6개국 공동서한은 대략 460만 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최근 몇 달 동안 집을 떠나 국내에 떠도는 아프간인들의 수는 40만 명에 달하고요. 며칠 동안 특히 이란으로 피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 EU 고위관리가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약 1조 달러 규모의 사회기관시설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성추행 논란 속에 결국 사임합니다. 이어서 9.11 테러 관련 기밀 문서 공개 검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사회기관 시설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네요.
네, 약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10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69표, 반대 30표로 가결됐는데요. 민주당 의원 50명이 전원 찬성 투표하고 공화당에서 19명이 합류했습니다. 특히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나머지 공화당 의원들은 지나친 연방정부 권한 확대와 재정 부담 우려 등을 들어서 반대했습니다.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입장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먼저 초당적으로 법안 처리에 협력해준 상원의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특히 맥코넬 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 19명이 법안을 지지한 사실을 강조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찬반 투표 격차는 1956년 주간고속도로 건설 근거법안 채택 당시보다 크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줌으로써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됐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네, 인프라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겁니까?
네,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대규모 투자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미국을 개조하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모든 주민의 생활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특히 일자리 수백만 개가 미국 곳곳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앞서서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이 짤막하게 연설을 했는데요. 인프라 사업 시행을 앞둔 미국의 미래가 밝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 연설 내용도 잠시 들어보죠.
네, 이날 상원 의장 역할을 맡아서 인프라 법안 가결을 주관하는데 자부심을 가진다고 해리스 부통령은 말했습니다. 중요한 법안 처리에 협조해준 모든 의원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민들을 향해서는 다시금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면서 인프라 투자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중산층의 세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 투자 법안,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먼저 도로와 교량을 개보수하는 데 1,1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미국 내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들 가운데 17만 3천 마일, 약 27만 8천 킬로미터 구간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백악관 측이 이날 공개한 정책 자료를 통해 밝혔는데요. 5마일, 그러니까 한 8km당 1마일, 약 1.6km 꼴로 개량 또는 보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량 4만 5천 개도 즉각 공사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네, 도로와 교량의 개량 보수,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항목들 들어있습니까?
네, 대중교통 체계에 899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운행하는 버스 2만 4천여 대, 궤도 차량 5천여 대 등에 투입하는 자금인데요. 향후 5년 동안 이를 통해서 대중교통 현대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660억 달러를 철도에 투입하는데요. 백악관 측은 이에 관해 반세기 전에 엠트랙이 출범한 뒤에 가장 큰 철도 투자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인프라 가운데서 이 교통 부문에 많은 금액을 배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울러 75억 달러를 전기자동차 기반시설 구축에 쓰도록 했는데요. 미국 곳곳에 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전국적으로 전기차에 투자하는 최초 사례라고 백악관은 강조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 행정명령을 통해서 2030년 미국에서 판매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만들자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교통 부문 말고 또 어떤 사항들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네, 상하수도 설비에 550억 달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납성분이 들어간 모든 수도관을 교체하도록 명시했는데요. 이런 사업을 통해 미국인들이 마시는 물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광역 인터넷 통신망 사업에 650억 달러를 쓰도록 했습니다.
네, 자, 상원에서의 법안 처리 이후에 이 인프라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 남아 있습니까?
네, 앞으로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가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하원에서 법안 심의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12일 낸시 펠러시 하원의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을 재건할 뿐 아니라 21세기형 경제를 위한 인프라를 재조성하는 길을 닦았다고 상원의 법안 채택을 펠로시 하원의장이 평가했는데요. 앞으로 국민을 위한 법안을 비롯해 주요 쟁점 사안들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상원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을 위한 법안, 이게 뭡니까?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선거개혁 법안입니다. 투표 접근성을 넓히는 내용을 연방 규정으로 법제화하는 건데요. 이 투표 과정을 쉽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입니다. 지난 3월에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상원에서는 지난 6월 절차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자리에서 물러난다고요?
네, 뉴욕주 법무부 조사에서 여성 11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나타난 민주당 소속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한 발 비껴서서 주정부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라고 쿠오모 지사가 10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요. 이 같은 사퇴 결정은 14일 뒤인 오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의로 여성에게 무리하게 굴거나 원치 않는 방식으로 대한 적이 결코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쿠오모 지사는 말했는데요. 자신이 세 딸을 둔 아버지임을 강조하면서 내 딸들이 이걸 진심으로 알아주길 바란다고 쿠오모 지사는 강조했습니다.
네, 성추행한 일이 없다면서도 일단 자리에서는 물러나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뉴욕 주정부를 둘러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적인 결단을 내린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성추행 논란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면서 불공정하고 거짓이라고 쿠오모 지사는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뉴욕주는 지사 업무를 누가 맡게 되는 겁니까?
네, 관련 주법에 따라서 캐스티 호클 부지사가 직무를 이어받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부지사 직무를 수행해온 민주당 소속 여성 정치인인데요. 쿠오모 지사 사임이 효력을 발생하는 오는 24일, 제57대 뉴욕 주지사로 취임합니다. 뉴욕에서 여성이 주지사직에 오르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네, 자 후쿨 부지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쿠오모 지사의 사퇴 결정에 동의한다고 이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욕주 정부 행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주민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옳은 방법이라고 호클 부지사는 말했는데요. 뉴욕의 새 지사가 돼서 주정부를 이끌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쿠오모 지사의 성추행에 관한 그 뉴욕주 법무부 조사도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쿠오모 지사가 전현직 보좌진이나 주정부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 원치 않는 포옹 혹은 입맞춤을 하거나 신체를 더듬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진행한 특별조사 보고 내용을 담은 내용인데요. 확인된 피해자가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쿠오모 지사 입장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이거죠.
맞습니다. 특별조사 보고서 발표 직후에도 쿠오모 지사는 이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뉴욕 주지사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오모 주지사는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습니다.
네, 자리를 지키겠다는 쿠오모 지사의 입장이 이렇게 바뀐 계기가 뭘까요?
네, 최근에 급격하게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피해 여성이 직접 최근 언론 인터뷰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또 이와 별도로 뉴욕 주의회에서는 이 주지사를 탄핵하는 움직임이 진행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9.11 테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뜻을 밝혔군요.
네, 9.11 테러 20주년을 앞두고 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요구해온 기밀문서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연방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맨해튼 연방법원에 서한을 보내서 연방수사국 FBI가 최근 특정 9.11 납치범과 잠재적 공범들에 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히고 앞서 기밀로 분류된 정보 가운데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FBI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합니까?
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점을 발견했는지 서한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FBI가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정보들을 수시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같은 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앞서 연방법원이 정보 미공개를 정부의 특권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유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어떤 특정 내용이 있나 보군요.
네, 이 9.11 테러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연관성에 관한 겁니다. 약 1,800가정에 달하는 테러 생존자와 유가족, 구급대원 등이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9.11 테러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관리들이 테러를 지원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됐지만 법무부와 FBI가 관련 정보를 비밀로 다뤄서 국민들의 총체적인 진실을 알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관련 기밀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9.11 추모 행사에 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9.11 테러가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지난 2001년 9월 1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알카에다는 당시 여객기 두 대를 납치해서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를 들이받았고요. 또 다른 여객기는 워싱턴 근교에 있는 국방부청사에 돌진했습니다. 또 펜실베니아 생스빌에서도 납치당한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들로 인해서 3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요. 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당시 납치당한 여객기가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들이받는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중계가 됐었는데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카에다의 수장인 이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해서 이 테러 분자 색출과 응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 미국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아프간을 침공했고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아프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9.11 테러를 사우디 정부가 지원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9.11 테러에 가담한 테러 분자 19명 중에 15명이 사우디 출신이고요. 오사마 빈라덴 역시 사우디 출신인데요. 유가족들은 이 테러 배후에 사우디 당국이 있다고 보고 사우디 당국을 상대로 소송도 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당국은 9.11 테러 연관성을 부인해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이 9.11 테러와 사우디 당국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은 됐지만 이 사우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결론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자,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법무부의 자료 공개 검토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우리 행정부는 법에 따라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가족들의 반응도 봐야죠.
네, 유가족인 브렛 이글슨 씨는 성명을 내고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정의를 찾고자 하는 유족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인정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공허한 약속들을 많이 들어왔다면서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20년을 기다려온 9.11 테러 유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9.11 추모 행사가 열리는 그라운드 제로에 대통령과 함께 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선진국방연구센터는 중국 기업들이 사설경비업체를 활용해서 메콩강 유역 특별경제구역 내 활동을 보호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메콩강 유역 내 중국의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한 조처라고 분석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이 영향력을 더 넓히려고 하고 있는 메콩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메콩강은 하천 연장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길며 세계에서는 12번째로 긴 하천입니다.
Across the Mekong Delta, fishermen, farmers and their families are hoping the current wet season will end a long-running drought.
메콩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 중국과 미얀마 북부를 지난 뒤 태국과 라오스 국경을 흘러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빠져나갑니다. 세계 식량 기구 FAO에 따르면 메콩강 유역 면적은 약 79만 5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는 한국 면적의 8배에 달합니다. 이곳은 수자원을 비롯해 육상 생태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하천을 흐르는 물의 양인 유수량 측면에서 메콩강은 세계 8위 수준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유수량을 바탕으로 이곳에서는 수력 발전과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담수어업 그리고 산모작, 이모작이 발달했으며 6천만 명이 넘는 하류 지역 주민들의 영양 공급원이자 전력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콩강은 또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An estimated 60 million fishermen and farmers depend on the Mekong River for its rich.
메콩강 하류에 위치한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4개국은 메콩강과 관련해 오래 협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특히 메콩 협약과 이에 기반해 지난 1995년에 출범시킨 메콩강 위원회 MRC를 통해 메콩강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환경, 경제, 사회라는 세 가지 요소의 융합을 통해 메콩강 생태계 균형을 보전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천연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메콩강 유역 국가인 중국과 미얀마는 1996년부터 이 MRC의 대화 협력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Upstream dams, many built by China, have upended the natural cycles of the river.
메콩강에서는 개발과 환경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 지역 에너지 수요가 급증해 수력 발전을 위한 댐 건설이 늘어나면서 국가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댐 건설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한 메콩강 유역을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댐이 강 유역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곳에 의존해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할 것이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특히 메콩강 상류에 위치한 중국이 댐을 대거 건설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이들 댐을 통해 메콩강 유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메콩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직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적 현안인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환경보호 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환경전문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디언 신문의 워싱턴 DC 주재원 에밀리 홀든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Sure, I'm Emily Holden. I am a DC-based environment reporter and I've been working in Washington DC for the last 10 years.
네, 저는 에밀리 홀든입니다.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환경 전문 기자입니다. 여러 매체를 거쳤는데요. 최근에는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이어서 가디언 소속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DC의 근거를 두고 일한 기간만 10년이 넘었네요. 그전에는 고향에 있는 여러 작은 지역 매체에서 기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루이지애나 태생입니다.
가디언이 영국 신문인데 어떨 때 보면 미국 뉴스를 다른 매체들보다 훨씬 빠르고 자세하게 보도하더라고요. 홀든 기자 같은 미국인들이 일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Oh, well, thank you. We appreciate that. I think that, you know, we really try to think about who our readers are and what they need to know most. And the reason the coverage is so good is because...
칭찬 감사합니다. 우리의 독자들이 누군가, 그리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들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가디언은 본사가 영국에 있지만 국제적인 매체입니다. 온라인 독자 비중이 커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뉴스가 나오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지 취재 인력을 배치합니다. 국가적 영향력을 볼 때 미국 뉴스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수도인 워싱턴에 배치한 기자들이 많아요. 다들 미국인이고요. 백악관 출입 기자단에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환경 전문 기자시잖아요. 환경에 관한 뉴스도 미국에서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까?
Because the world of people who follow environment policy, everyone from academics to professionals and members of Congress and even the White House.
물론이죠. 미국 의회와 백악관을 취재하는 데서 굵직한 환경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환경 정책을 어떻게 짜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세계적인 환경 현황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니까요. 지구 환경의 운명이 미국의 정책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입니다. 과거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적인 탄소 배출 제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약속이 됐다는 지적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다시 가입해서 되살아났습니다.
환경 문제는 독자나 시청자들 사이에서 불편하고 재미없는 분야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I grew up in South Louisiana and one of the early experiences that really pushed me into the field was watching how Hurricane Katrina unfolded.
어릴 때 겪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저는 루이지애나주 남부에서 태어나 성장했는데요. 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가 동네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한 집 건너 한 명씩 사망자가 나왔어요.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날아간 이웃도 있었고요. 저희 가족이 입은 피해도 컸습니다. 정부가 노력했지만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는 데 오래 걸렸어요. 물적 피해는 그렇다 쳐도 사람들의 정신적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 내내 우리 이웃들의 아픔이 제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고 공부했어요. 학계에서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보잖아요. 이런 의제를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불행한 일을 사전에 막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환경 문제로 생기는 불행한 일들을 어떻게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까?
The environment beat and really digging into state energy and electricity policy.
지구 환경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국가나 지역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정책, 전력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강추위 속에 발생한 전력난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죠. 발전소 가동이 멈췄기 때문인데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을 못한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풍력을 비롯한 비화석 연료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양을 늘리자는 논의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텍사스 주정부가 거부했어요.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가 줄어드는 걸 우려해서였습니다. 에너지업계 보호 목적이죠. 풍력 발전을 늘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풍력 발전소는 한번 터빈을 돌리기 시작하면 바람만 불면 되니까 춥든 덥든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나 아끼는 기사는 어떤 겁니까?
Oh, it's so hard to say. One large project that I've worked on at The Guardian was about, I basically decided we were going to try to explain to people the everyday health impacts of the chemicals that we encounter in products and pollution in our food.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한 가지를 꼽자면 생활용품의 화학 성분과 음식물 속의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에 관해 특집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화학 성분과 오염물질이 나쁘다는 건 우리 모두 막연하게나마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쁜지 구체화하고 수치화해야 기사를 쓸 수 있어요. 어렵사리 취재해서 기사를 냈는데 독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물질이 얼마나 나쁜지 어떻게 수치화해냈습니까?
I got myself tested for chemical exposures, tested my own body, and really learned a lot about how difficult it is to avoid those things, how little the public knows about.
제 몸에 직접 실험을 했어요. 그렇다고 무슨 독성 물질 같은 걸 주입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생활용품이나 식품에 흔히 들어가는 첨가물이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think it's so hard to take a number for America's press freedom. Because you're really talking about a couple different things. Like obviously we have
숫자 하나로 딱 점수를 매기긴 좀 힘듭니다. 지금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평가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문제로 여기는 건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권을 주고받을 때마다 언론 지형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특정 정당이 집권하면 그 정당이 선호하는 매체로 정부의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위 공직자가 우호적인 매체와만 인터뷰하는 일도 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언론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위험한 일이죠. 언론의 보도가 권위를 갖는 건 그 매체가 정파적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독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매체가 어느 정당과 가깝다 이런 인식을 없애는 일에 언론계 전반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뭔가요?
We have launched an independent non-profit news organization. It's called Floodlight. I'm really looking to grow Floodlight and its collaborations as much as possible. We know that local media
독립 언론을 출범시켰습니다. Floodlight라는 비영리 매체인데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밝게 비춰 세상에 드러내자는 거예요. 기성 매체의 틀에 갇히지 않고 환경 보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guess I think that, you know, I'm hopeful that it's getting better, especially
저는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실태가 점점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사람들이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해요. 언론 자유, 양성평등, 그런 게 실현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무관심이 커질수록 그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의 정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지켜나가는지 확인하는 척도예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노력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에밀리 홀든 환경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VOA Everyday Grammar.
안녕하세요. Everyday Grammar, VOA 매일 문법 시간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기꺼이 뭐뭐 하다, 강력한 의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be willing to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 was on the metro this morning and heard two women talking.
오늘 아침 저는 지하철에 있다가 두 여성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One of them said she wanted to visit Nepal, but plane tickets were too expensive.
그중 한 명이 네팔을 방문하고 싶은데 비행기 표가 너무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So, I turned around and said this.
그래서 제가 돌아다 보고 얘기했습니다.
You know,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만일 2월에 여행하려고만 한다면 비행기표 값은 훨씬 싸답니다.
Our talk got me to thinking about how English speakers express the idea of willingness.
우리들의 대화는 영어 원어민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는지 생각나게 했습니다. Will, W-I-L-L, will이란 단어는 명사로 쓰이면 의지라는 뜻을 갖고 있고 조동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will에서 파생된 형용사 willing은 의지를 내포해 기꺼이 뭐뭐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만일 2월에 여행하려고만 한다면 비행기표 값은 훨씬 싸답니다. 그러니까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2월에 기꺼이 여행할 의향이 있다면, 2월에 기꺼이 여행하려고만 한다면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be willing to라는 구문을 자주 씁니다. 무언가를 하겠다는 뜻은 준비가 됐거나 열망이 강하거나 채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기꺼이 한다는 건 크든 작든 희생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예를 들어, 그녀가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긴 하지만 그녀의 여행 적기는 2월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그러나 2월에 여행을 하게 되면 비행기 값이 싸다는 거죠. 문장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비동사는 현재 시제 are, A-R-E, are입니다. 그 뒤를 willing, 그리고 to, 부정사 형태 to travel이 따르고 있습니다.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 문장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f you're willing to travel in February, the tickets will be cheaper.
만일 2월에 여행하려고만 한다면 비행기표 값은 훨씬 저렴합니다.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오늘은 강력한 의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